많이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쉬운 한 번째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을 다 끝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제 공부했는데 전체적인 내용들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씩 좀 빨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교재를 먼저 가서 보시면 먼저 지도가 맨 위에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지리 공부를 간단하게 좀 이렇게 하고 이미 옛날에 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지나간 것을 이제 기억을 하고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신약시대의 땅이라고 하는 그 지도를 일단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맨 밑에 이두메아라고 하는 데가 있죠. 이두메아가 에돔 땅입니다. 에돔. 네, 그 다음에 그 위로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지역이 유대 지방이에요. 유대. 영어로는 주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시면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 위에 가서 보시면 갈릴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저 위로 올라가면 두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나라가 있던 데입니다. 그 옆으로 넘어가셔서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하시면 그냥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 중에 맨 꼭대기에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지역이 이름이 이두레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두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두레 옆으로 가서 보시면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금도 시리아고 그 당시에도 시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보시면 바타네아가 있고 바타네아 밑으로 가서 보시면 아우라니티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 왼쪽으로 가서 보시면 데가볼리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데가볼리는 원래가 데카폴리스예요. 우리 옛날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 그리스 이 지역에는 폴리스가 있었다. 그래서 아테네도 폴리스고 스파르타도 폴리스고 도시국가다 이런 얘기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데카폴리스가 되니까 10개의 고을로 구성이 돼 있는 폴리스가 데카폴리스입니다. 그래서 그 데카폴리스 그 위로 가서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 밑으로 쭉 내려가는 강의 이름이 그게 요르단강이에요. 저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 있는 데서부터 레바논 그 위가 레바논인데 거기서부터 쭉 흘러가는 그 강이 요르단강입니다. 요르단강 저 밑에 가서 보시면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 밑에 사해라고 하는 그런 그 바다가 이제 그 안에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14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때 사분 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라 그래요?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자기가 죽였는데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침례자 요한이 분명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였기 때문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대원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헤롯의 생일을 지킬 때 헤로디아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이에 헤롯이 맹세로 그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녀에게 주겠다고 하거늘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하매 왕이 근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로 인하여 머리를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고는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몸을 가져다가 묻고 예수님께 가서 아뢰니라 해서 침례자 요한 예수님의 그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먼저 이렇게 가서 선포하는 그 전령으로서 자기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리고 결국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에게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강의 시작하면서 헤롯에 대해서도 이미 설명을 한 차례 드렸어요. 근데 저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헤롯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할 때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그 아기를. 그때도 헤롯이에요.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여기 나와 있는 이두메아,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런 전 지역을 헤롯 대왕이 전체를 로마에게서 위탁을 받아서 그 전 지역을 이제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이 여러 등분으로 나뉘어서 원래 여기 가서 보시면 4분 영주라고 했는데 4분 영주라고 얘기하면 원래대로 하면 그 땅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한 지역을 다스린 그런 영주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4분의 1을 다스린 것은 아니고 그 3분의 1 정도를 다스린 그와 같은 그 왕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그 왕이 헤롯 안디바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가서 보시면 헤롯 대왕 이야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가 죽은 뒤에 여러분이 거기 가셔서 유대, 이두메아, 사마리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두메아,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 지역을 포함하는 헤롯 대왕의 왕국의 절반은 누가 다스렸냐면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다스렸어요. 아켈라오. 아켈라오 아시죠?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아켈라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두메아, 유대, 사마리아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아들이 다스렸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둘로 쪼개져서 다른 두 아들이 다스렸어요. 한 명은 헤롯 안디바고 한 명은 헤롯 빌립이에요. 여기 지금 나오는 4분 영주 헤롯이 얘기할 때 그 헤롯이 헤롯 안디바예요. 그 안디바는 어디를 다스렸냐면 갈릴리와 갈릴리 여러분 위에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 보이시죠? 그 다음에 페레아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가 아니에요. 페레아는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여리고 옆에 페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까맣게 이렇게 표시가 돼서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여리고 위에 가서 보시면 페레아라고 데가볼리 왼쪽 밑으로 가서 보시면 있는 그 지역이 페레아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하고 페레아는 누가 다스렸냐 하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어요. 여기 나온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이 통치 밑에 있었냐 하면 헤롯 안디바 밑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한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지도 가서 보시면 바타네아라고 저 위에 바타네아 그 다음에 저 위에 가서 보시면 또 드라고니시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우라니티스라고 하는 이 맨 오른쪽에 위에 있는 그 지역은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다스렸어요. 헤롯 빌립. 그래서 여러분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거 나오는 거는 빌립이 지은 가이사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이렇게 세 등분이 돼서 이게 나뉘는 가운데 여기 나오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를 다스리던 그런 왕으로 예수님이 이 왕의 그 영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그 왕이 나오는데. 완디바는 여기 잘못을 하나 이제 큰 걸 저질렀죠. 어떤 것을 잘못을 했냐면 자기 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누구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또 왕입니다. 그 왕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름이 누구라고요? 헤로디아.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런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직접 얘기한 거죠. 당신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어디에 어긋나요? 율법에 어긋난다.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율법에 어긋난다 하고 아주 그냥 정면으로 가서 헤롯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게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누구에게 미움을 받게 됐어요? 사실은 헤롯에게 미움을 받은 게 아니고 누구에게? 헤로디아에게 미움을 받게 됐어요. 헤롯은 상당히 마음이 이게 조금 어느 면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헤롯에 대한 그 얘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은 이 침례자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여기 한번 가서 누가복음 3장 1절에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4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4분 영주로, 그 다음에 루사하니가 아빌레네의 4분 영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침례자 요한의 그 기사를 볼 때 누가복음 3장에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 이름은 카이사르 티베리우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이렇게 여럿이 이제 나눠서 했을 때 4분 영주들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그 다음에 가야바가 이제 동시에 있었을 때도 있어. 원래 대제사장은 한 나라에 한 시기에 한 명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한 시기에 두 명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이 있었던 그런 기간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침례자 요한이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이제 그와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 빌라도에게 이제 이거 데리고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죠. 이게 누구의 영역에 속했냐 물어보니까 누구에게 속했다 그래요? 헤롯에게 속했다. 이렇게 되니까 헤롯에게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자기가 무언가 기적을 좀 바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한번 기적을 봐야 되겠구나 이러는데 예수님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재미난 그런 기사가 글이 있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지가 아니었으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친구가 됐다고 하는 그러한 그 재미있는 그런 기사가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한 사람은 이 침례자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처음에 두려워서 떨었고 그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렇게 여겼어요. 예.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좀 무언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그의 아내가 된 이 헤로디아가 이 침례자 요한이어서 직언을 하니까 아주 마음속에 이걸 품고 있다가 때가 딱 되었을 때 지금 이렇게 헤로디아가 일을 꾸며갖고 침례자 요한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2장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침례자 요한의 그 여러 가지 그 일들은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성경에 이제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었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가서 보면 상당히 그 재미있는 그 말씀이 명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18절에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니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요한과 다투어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니라.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헤롯 안디바의 상태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잘못 만났어요? 헤로디아를 지금 잘못 만나갖고 그래서 아주 인생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는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서 강력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침례자 요한이 지금 왕에게 가서 지금 말을 전하는 거거든요. 왕이 이 사람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의 말을 듣고는 달갑게 듣고 또 하라는 데도 많은 일도 행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성경이 이제 나와 있는데 살로메가 이제 춤을 추었는데 그 춤은 뭐 여러분이 요새 이제 터키라든지 이런데 관광 여행 거기 가서 보면 그 일정에 벨리 댄스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이거 배꼽 춤 추는 거. 그렇죠? 중동 사람들이 그 하는 그런 거에 상당히 그 요염한 모습으로 나와서 이제 춤을 추고 그러니까 헤롯이 거기에 걸려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제 침례자 요한을 죽이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헤롯과 그 요한을 이제 살펴보면서 전형적인 그 정치 지도자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 지도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모든 걸 다 두려워하는 사람이래야 정치 지도자를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두려워한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먼저 14장 2절에 나와 있는 거 가서 보니까 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는 이 침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양심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도 두려워하고 또 침례자 요한도 두려워하고 또 5절에 가서 보니까 무리가 그를 대언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또 무리도 두려워하고 또 조롱받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26절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기가 말한 것도 두려워하고 하여튼 가지가지 것을 다 두려워하는데 누구만 두려워하지 않냐면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뭐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뭐 로마의 황제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그런 사람들 대부분 가서 보시면 모든 건 다 두려워해요. 얼마나 두려워해요? 여론이 어떨까 하고 그냥 이거형이랑 두 귀를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만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심이 이제 크게 흔들리고 양심이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을 쫓아가니까. 그렇죠? 요한의 선포를 듣고 이 양심이 이제 약하게 됐는데 이 양심이 살롬의 춤을 보고는 요동을 쳐서 그리고는 나중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까지 하도록 그의 양심이 그냥 뭐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도 역시 똑같아요. 빌라도도 뭐예요? 하나님만은 두려워 안 해요. 나머지는 다 두려워하는데 백성도 두려워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워하고 또 자기 아내가 와서 내가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두려워하고 가지가지 걸 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만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그 특성을 이제 보여줘.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언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뭘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럼 정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그 정치 지도자들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이제 목을 베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침례자 요한의 이제 출생을 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침례자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럽니까? 누가복음 가서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어떠한 그 표적으로 이 땅에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이제 우리가 가서 보시면 나중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두 명이 나타나죠. 누가 나타나요? 누가? 모세하고 엘리야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또 가서 보시면 침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5절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침례자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목을 뱉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가 될 그런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이 순교로 이제 당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가서 보시면 그 7년 환란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간직하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 순교당해서 죽는데 20장 4절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7년 환란기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그와 같은 그 어려움을 이제 당한다. 이런 걸로 미루어 봐서 침례자 요한이 지금 목베임을 당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두 증인도 순교를 당할 때 목베임을 당할 그런 가능성이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여기 사실 병을 쓰면 안 돼요. 원래는 오빵이어 이래야 되는데 빵을 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나 오병이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빵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실은 거기 5천 명인데 좀 이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하고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만 명 이상은 되겠죠.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다 따지면. 네, 그래서 5천 명 이상을 먹이는 그와 같은 그 기적이 13절, 14절부터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시는 그와 같은 이제 기적이 이제 나오게 되죠. 여기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에요. 그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그런 삶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특히 어느 때 이게 요한복음 기록이 됐냐 하면 AD 90년경에 하나님의 다른 모든 말씀들이 다 완벽하게 주어졌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까지 다 주어져서 교회의 신비까지 몽땅이 다 알려진 그런 상태에서,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을 총정리한 게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나머지 세계 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가서 읽어보시면 내용이 완전히 많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지상에서의 그런 사역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하신 그런 일들,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실이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로마서라든지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이고, 여기 마태, 마가, 그 다음에 여기 누가는 대상이 특별하게 지정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예, 마가복음 아니면 또 누가복음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로마 이방인들 이 전체를 향한 그런 말씀으로, 또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할 땐 마태복음이 필요했고,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설명해야 될 때는 마가복음이 필요했고, 그렇죠? 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겪은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때는 또 누가복음이 필요했고, 예,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가서 보면 두세 증인의 입의 말로 내 말을 확증하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을 두세 증인,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두세 증인의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도 이 복음서 세 개가 공관 복음으로 이렇게 존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이 공관 복음서 안에는 같은 내용이 많이 기록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누룩의 비유라든지 겨자씨 비유라든지 이런 거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고 어떤 건 두 군데만 있고 어떤 건 세 군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군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까지 해서 네 복음서에 몽땅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중요한 기적이죠. 특별히 어디에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서 6장에 가장 많이 기록이 돼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긴 지금 이렇게 그 전체적인 윤곽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 빵이다 해서 내가 나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는 생명의 빵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이 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요한복음 6장을 같이 가서 쭉 살펴보시면 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복음서 모두에 자세하게 이 내용을 기록해 놓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3절하고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서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매 예수님께서 나아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하면서 이제 저녁이 되매 낮에 어떻게 했어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저녁이 되었을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허기지고 정말 갈 데가 없는 이와 같은 군중들을 먹이시는 그와 같은 그 기적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14절에 있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영어로 같이 보시면 Jesus went forth and saw a great multitude and was moved with compas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passion toward them, 그들을 향해 compassion을 가지고 예수님이 움직여졌다, 감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Compassion이라고 할 때 come은 공통이다 그런 뜻이에요. Passion은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저 무리를 보시고는 저 무리와 똑같은 그런 고난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뜻이. 근데 우리말로는 그들을 그냥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원래 기록된 그러한 그 그리스 말, 저는 뭐 그리스 말이 이렇다 영어가 이렇다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편인데 여기 말씀은 제가 꼭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지금 유대 땅에 그 살고 있던 그런 서민 대중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해서 자기들 먹을 것만 찾으러 돌아다니고 종교 지도자들은 법을 만들어서 얼검에서 사람들 죽이려고 하고 먹을 것도 없고 중간에 껴서 전쟁 맨날 전쟁하고 그렇죠? 이런 가운데 메시아라도 와서 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좀 구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하던 일을 다 접어두고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지금 찾아오는 그걸 예수님이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내장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옛날에 목회를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좌절한 그런 상태에서 사는 가운데 목사가 뭔가 목회가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책을 읽고 하는 가운데 우리 김남준 목사님의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 좋은 그러한 그 목회자로서의 그러한 그 소양을 이렇게 길러주는 그런 책들 읽는 가운데 그분도 여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 말 이 단어를 가서 보면 내장이 찢어지는 그와 같은 그 아픔을 예수님이 공유하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게 없으면은 그런 목회를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그런 말이 여기 9장 36절에도 있고 18장 20절에도 있고 마가복음 1장 41절 6장 34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백성들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심장, 간, 그 다음에 폐, 그 다음에 위, 소장, 내장, 신장 할 거 없이 이 배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내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 말에서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자가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최소한 목회자가 되기 전에 목회자가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면 이런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시작을 해놓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저처럼 이제 실패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강단에 서서 킥킥대고 코미디하고 그렇죠? 가서 유행가 부르고 이게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심장이 지금 막 찢어지려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여기 서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목회자들 지금 설교하는 거 유명하다는 사람들 들어봐요. 하는 것들 보면 가관이에요. 가관.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와 같은 식으로 이게 말씀을 전하니까 헛개비들은 많이 몰려들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숫자는 많아도 되지 않게 돼 있어요. 맨날 얘기하는 게 콜게이트, 록펠라, 제이시 페니 뭐 이거 들어갖고 뭐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맨날 그 얘기잖아요. 아주 단골 메뉴에 콜게이트, 치약 있잖아요. 콜게이트, 치약 거기가 제이시 페니 백화점의 왕. 또 요새는 또 뭐 링컨이 자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꿨다고. 그 다 쓸데없는 링컨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거듭난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목사가 제목을 백악관을 뭐 기도실로 바꾼 뭐 링컨 어쩌고 해갖고 써놓으니까 뭐가 되는 줄로 알고 이렇게 생각해갖고 하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또 한편에서는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가서 뭐 청직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설교자들 위한 설교를 해놓은 걸 이제 제가 받았어요. 너무 말씀이 좋고 그래서 저희가 요거 20권, 하나님의 뜻 40권, 그 다음에 오늘 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오늘 이른다 40권을 우리가 이제 주문해서 다음 주에 뒤에다 도장 찍어서 다 갖다 놓으면 가져가셔서 읽고 또 가져오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이 뒤에 이 미국 교회에도 어떤 문제가 있나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목사로서 성경이 있지 않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실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것은 청지기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왕좌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많은 교회들에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이 만든 법으로 그들에게 강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배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지시하고 강요하고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설교만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단지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진리의 전형적인 예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단지 올바른 삶의 필요성을 주장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 올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줬거든요. 우리 교회에 목사가 아닌 사람 아니고 앞으로 하지 않을 사람도 읽어두면 좋아요. 왜? 이런 정도의 여러분과 저가 목사에 대한 표준을 갖고 있어야 다른 교회를 가도 목사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저한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이 가장 큰 목자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가장 큰 목사예요. 목사 중에 제일 큰 목사가 예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군중들 말씀도 없죠. 굶주렸죠. 허기지죠. 지금 말 그대로 찌들린 채로 나오는 그 군중들을 볼 때 내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최소한 초심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이 허수아비들만 자꾸 교회에 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깨야 됩니다. 목사가 잘해서 될 문제 아니라 성도들이 깨서 목사가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거 하고 목사에게 건의도 하고 잘못하면 왜 못하냐 그러고 그래야지. 오늘 아까 밥 먹는데 오늘 형제님이 자기 어머니 다니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복받는 비결 해서 하는 걸 듣고 너무나 충격을 먹었다. 그래서 복받는 비결 첫 번째 주회종을 잘 섬기십시오. 주회종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십일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세 가지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십일조는 늘 벌어서 하는 거 10분의 1 하는 거고 건축 헌금만 5년 정도 이 재산이 불어난 게 있으면 거기에 10분의 1씩 갖다 바치는 게 그게 건축 헌금의 기준이다. 이게 인천에 있는 가장 큰 교회 목사가 복받는 비결이라고 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마음하고 똑같냐? 예수님 마음하고 아주 정반대하는 거예요. 정반대. 내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이게 없이 이 목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덤비면은 그거 사람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좀 저와 여러분의 이 표준을 기준을 좀 높여야 돼요. 목사가 어떤 사람이고 이거 좀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내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 영혼의 갈급함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또 뭐를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되신 그 예수님이 육신의 갈급함도 채워주시잖아요. 저는 그건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가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뭐냐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데서는 킥킥대고 코미디하고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잘 생각을 하셔서 그런 목회자들 우리 교회에서 좀 키워내야 되겠다. 계획은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리라고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런 목회자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교회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계획을 못 세웁니다. 여러분께서 같은 마음으로 한 성령이 역사하셔서 같은 마음으로 그걸 갖게 되고 그런 목표를 놓고 추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걸 왜 안 주시겠어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됩니다. 15절에서 이제 19절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상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들 이리로 내게 가져오라 하시며 무리에게 명령하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남자들 외에 남자 5천명쯤 되었더라. 이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에 있는데 또 다른 데 가서 보시면 날이 많이 지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낮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7시나 8시나 뭐 이쯤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뭐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보통 일하는 사람이 하루 일할 때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예, 뭐 지금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해서 한 10만 원 번다. 이렇게 생각하면 200일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야? 한 2천만 원쯤. 2천만 원어치는 빵을 사와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빵을 주신다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던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단순히 이제 그때 일어난 일이고 여러분 이제 예언적으로 가서 보시면 앞으로 이제 이 땅에 환란기가 임해 7년 동안 임하는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후반부 3년 반은 대환란기가 돼서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민족이 형성이 된 이래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환란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돼요. 이렇게 임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도망을 가게 돼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요르단 인대 지역에 페트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난공불락의 그런 그 바위 요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도망가지 않겠는가. 그럼 도망가면은 뭐 빵도 없고 어떻게 먹여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셨듯이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그러한 일들을 예언적으로도 또 보여준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20절에서 21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었더라. 먹은 자들이 이제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5천명 되었다. 다른 데 가서 보시면 4천명을 먹인 그런 기적도 있고 할 때는 아예 여자하고 아이들은 아예 빼고 먹은 사람들은 남자 5천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보니까 빵들을 먼저 축복한 뒤에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이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빵, 그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축복을 하시고 그 뒤에 이제 그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이제 나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갈급한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먼저 그 축복의 빵을 먼저 받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그런 복이 있어야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이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간단간단하게 요한복음 6장의 그 내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보니까 6장 3절에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이제 앉으셨습니다. 유월절이 이제 가까이 왔어요. 이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몰려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우린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나타나서 여기 어떤 소년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소년이 보리빵 다섯 개 하고, 그래서 9절에 가서 보니까 이 소년이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 그래서 제자들의 이제 불신이 먼저 나오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신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4절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로다. 왜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신명기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모세가 예언의 말씀을 하죠.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모세와 같은 대언자. 근데 모세가 어떤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빵으로 먹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5천명이 되는 이런 많은 사람을 먹이니까 유대인들이 딱 보고, 아, 이거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한 그 대언자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언자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고는 15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뭘로 삼으려고 그래요? 왕으로. 지금 죽겠거든요. 근데 빵도 먹여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럼 어떻게 돼? 문제가,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지금 치하해서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 왕으로 삼으면은 그러면 이게 다 끝나겠구나. 이런 왕은 진짜 왕이에요. 이걸 영적인 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때가 지금 이때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러나셔서 피하시죠. 그 자리를. 때가 아닌 거를 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개혁성경이 이런 거 임금 삼는다 그랬는데 왕으로 삼아야 왕국하기에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금, 나라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왕, 그럼 왕국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딱 처음부터 끝까지 왕은 왕으로, 왕국은 왕국으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다 된 다음에 이제 그분의 제자들이 이제 바다로 내려가서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그런 모든 내용이 이제 나오고 60절, 이제 그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22절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간 걸 보고는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 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도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 문제, 이거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구나.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적을 봤으면,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 이거 생각을 하고 지금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아예 안 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27절에 썩어 없어진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해라. 그건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오는 응답의 말이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엉뚱한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사람들은 그것도 2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들. 뭐가 일이 많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 저것도 뭐 일들이 많은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난 기사는 할 말이 없으니까 30절에 가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알아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지금 그러는구나. 이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병이 하나 있어요. 무슨 병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보냈으면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표적.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으면 뭐 표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표적을. 이런 이해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야만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는 어떤 표적을 보였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모세가 보내는 그런 표적을 보냈는데 그래도 하늘에서 적어도 뭐 빵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2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모세가 그 빵을 준 게 아니다.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 예, 그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빵이 이런 빵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을 주는 사람이 예수님이잖아. 그 사람이 빵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건 하나의 표적으로 이 앞으로 다가올 그런 진짜 일들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로 그게 주어진 거지. 예. 이 예표에서 이제는 진짜를 구해야 된다. 그거는 사람이다, 사람. 이 빵이 아니고 그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 그 사람들이 주여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그거 만나만 생각하고 항상 주십시오 지금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다 얘기하니까 41절에 가서 이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죠. 아니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니. 아, 이 사람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형제 자매가 있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아니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그러니까 야 이거 뭐 큰일 난 거죠. 이 살을 뜯어 먹으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미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알겠죠? 여러분이 개신교회 이런 교회 가면은 소위 성만찬이라고 하는 걸 때 이거 읽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53절부터 51절부터 읽는 거예요. 왜 죽어자 하는 내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카톨릭 교회의 미사예요. 신부가 떼어주는 그 빵 조각하고 신부가 나눠주는 그 포도즙 물론 지금은 나눠주지 않고 신부만 먹지만 그 잔을 마셔야 뭐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있다. 그게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만찬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주의 만찬은 이때 제정이 된 거예요? 언제 제정이 된 거예요? 주의 만찬은 이때 주의 만찬이 제정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 주의 만찬이 제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정이 된 거니까 이거는 주의 만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의 만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바꾸어 놓고는 신부가 와서 이게 축사를 하면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진짜 예수님의 살이 피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꿀꺽 마시고 떼어서 먹어야만 생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그게 카톨릭의 미사예요. 그걸 이용해서 이거 읽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는 주의 만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구절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 그 다음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 가서 한번 보세요. 63절에 예수님이 진짜 살을 떼어 먹으라 그랬냐? 그게 아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진짜 살을 뜯어 먹고 예수님 피를 줄줄 흐르는 걸 빨아먹고 이르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줬는데 이 구절은 안 읽어요. 주의 만찬 할 때 앞부분만 읽으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요한복음 6장이 성만찬하는 구절이구나 그러고는 뭐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다 성만찬 할 때 이걸 읽는단 말이에요. 성만찬 할 때 그걸 읽으면 안 되고 우리가 늘 읽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데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로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진짜 살을 떼어서 먹고 진짜 피를 쭉쭉 빨아먹고 이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거를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살과 피 그것도 여기 10장에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10장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16절 가서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에 대한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게 아니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지. 진짜 그거를 식인종처럼 빵을 먹고 식인종처럼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축사하면은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이에요. 신부가 딱 축사하면 빵이 진짜 예수님의 빵이 되고 피가 진짜 예수님의 이 포도주스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도 여기서도 또 잘못된 이러한 그 뭐라 그러니까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말씀해 주신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66절에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남아있어요? 돌아가요?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죠. 중요해요. 다시는 안 다녔다는 거예요. 다시는 왜 그래요? 실족했거든요. 예수님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지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 목사가 있으니까가 아니에요. 교회가 좋으니까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는데 우리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이끄는 그런 귀한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